전도서 강의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오늘 벌써 10번째 이제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혜문학,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가 이런 부분은 좀 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지혜문학이고 어떤 경우에는 그 시대에는 맞고 또 지금 현 시대에는 맞지 않는 그런 듯한 이런 말씀도 있고 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대다수 목회자들이 지혜문학을 이제 강해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난해 이제 잠언을 공부하게 됐고 연이어서 이제 전도서를 보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도서 이제 공부하면서 인간이 어떤 것인가,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하게 돼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선포하면서 저 자신이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전도서는 그냥 이렇게 읽으면은 여러 말씀이 이렇게 이제 혼잡하게 나열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를 알고 그리고 전도서를 이렇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서는 총 12장인데 1장부터 2장에는 솔로몬이 인간에 대해서 내리는 인간의 삶에 대해서 내리는 이런 결론이 있어요. 삶이 무미건조하고 똑같은 것이 반복이 된다. 그 다음에 지혜도 헛되다. 그 다음에 재물이 헛되다. 마지막으로 죽는 것은 확실하다. 이 네 가지를 솔로몬이 이제 인간의 문제로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에서 10장에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집중 탐구하고, 그 다음에 11장 후반부부터 12장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이제 제시합니다. 그래서 3장에서 6장은 삶이 몸이 건조하다는 거, 재물이 헛되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집중 탐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7, 8장은 지혜가 헛된 것 같은데, 실제로 지혜에는 유익한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 이제 이야기를 하고, 9장에서 이제 10장은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지난주에 우리가 9장을 살펴봤어요. 죽는 게 불가피하다. 또 앞으로 남아있는 그런 삶도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이 이제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도서 10장을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살펴보는데, 전도서 10장 그 제목은 제가 좀 이렇게 잡았습니다. 어리석음으로 인생을 망치지 말라. 여기 10장에 어리석음, 어리석은 짓,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들, 이런 어리석다고 하는 그런 말이 여러 차례 이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리석음으로 특별히 여기 이제 전도서에 가서 보면 이 좌익적인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요. 좌익적인 그런 그 생각,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러한 그게 가장 큰 어리석음인데, 솔로몬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어리석음으로 인생을 망치지 말라, 제가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고, 9장에서 이야기한 모든 사람이 이제 죽음을 겪게 되는데, 솔로몬이 처음에는 죽는 게 확실하다 해서 좀 부정적인 그러한 그 어투로 전도서를 시작했는데, 이 뒷부분에 와서는 그래도 살아보니까 인생이 살 가치가 있다. 근데 살 가치가 있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 어리석음을 구분해서 그걸 갖다 버려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 10장에는 인생은 살 가치가 있는데, 살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되려고 하면 어리석은 짓을, 인생을 살면서 어리석은 짓을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을 안 해야 된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역시 위얼스 목사님의 전도서 강의, 그 다음에 메인 아이디어 시리즈, 거기에 나오는 몇 가지 간단한 그런 예들, 이런 것들 포함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2장에서 솔로몬이 인생의 문제에 대한 이제 해결점을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에 인간이 어리석음을 피해야, 그래야 우리가 사는 그 인생이 헛되지 않다. 이거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제 강조하고 있다는 거. 그 목적은 뭐냐? 솔로몬이 글을 썼을 때 이 전도서를 받아볼 독자들이 있잖아요. 이 독자들이 솔로몬 이후로 3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독자들이 있다는 거. 이걸 뭐 솔로몬이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서라고 하는 이런 그 책을 기록했을 때 자기 마음속에 두고 있는 독자들, 뭐 하나님 믿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의미 있는 허무하게 보이는 그런 인생이지만 누구나 다 그런 삶을 살지만 그 가운데서 인생을 행복하게 의미 있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어리석음을 분별해서 어리석은 짓을 안 하는 거라는 거죠. 오늘도 여기 이렇게 돌아보니까 몇 명이 이제 아이들이 와 있는 것 같아요. 중학교 들어가는 애도 있고 또 중학교 다니고 또 고등학교 다니는 이런 아이들도 몇 명이 있고 대학교 다니는 아이도 있고 이제 이런 것 같은데 이거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아야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다. 자, 1절에서 이제 3절은 이 어리석은 게 뭔가 하는 거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이 10장에는 말씀드린 대로 어리석음, 영어로는 그냥 folly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게 어떨 때는 어리석음도 되고 어리석은 짓도 되고 또 어리석은 자 이런 그 단어가 10장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어리석음을 범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10장 특별히 1절에서 이제 3절에 어리석음이 뭔가 여기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4절부터 그 다음에 20절까지는 네 종류의 어리석음에 대한 신뢰가 이제 그 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1절 가서 보니까 죽은 파리들이 약재사의 향유에서 지독한 냄새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작은 어리석음도 지혜와 명예로 명성을 얻은 자를 그렇게 만드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오른쪽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의 왼쪽에 있느니라. 참으로 또한 어리석은 자는 길을 갈 때 스스로 지혜가 부족하여 자기가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말하느니라. 그래서 1절에서 3절은 어리석은 것이 무엇인가, 어리석은 일을 하면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이런 걸 우리에게 이제 알려줘요. 가서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파리와 같이, 여러분 파리가 얼마나 작아요, 그렇죠? 이런 파리와 같이 작은 어리석음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 여러분 요 그대로 두고 7장 1절을 가서 보면 좋은 이름이 귀한 향유보다 낫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이름, 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작은 파리같이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그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면 자기가 쌓아놓았던 모든 명성이 일순간에 다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향유 단지가 이렇게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그 유대인들이 사는 그 땅은 이렇게 거칠고 건조하고 이렇게 몸을 씻을 그런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조그만 이렇게 물 해갖고는 손 닦고 뭐 이렇게 하고는 그리고 향유를 바를 수밖에 없어요. 향유가 없으면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몸에서. 그러니까 향유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향유에 죽은 파리들이 들어가서 거기 가서 죽으면은 그럼 썩은 냄새가 나면 향유 자체에 그 목적을 이제 달성하기가 어렵죠. 왜 향유에 죽은 파리가 들어가 있냐? 향유가 있을 때 그게 뭐 옛날 같으면 이게 설화 섞고 통이라 그랬는데 이런 설화 섞고 통 거기 이제 닿는 무슨 마개 같은 게 있는데 누가 실수로 그걸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실수로 열어놨으니까 파리가 그 안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이거 별거 아닌 거예요. 이거 이렇게 닫아놓으면 되는데 이걸 모르고 이렇게 열어놓으니까 파리들이 거기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죠? 이처럼 작은 실수 아니면 작은 어리석음이 인생을 망치는 이런 예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도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한다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평범한 일, 일상적인 일, 너무 작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너무 무시하거나 이렇게 등한히 여기면 그럼 그런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명성, 이 명성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거, 이런 걸 조금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위얼스비는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유명하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일, 이게 이제 강연하러 다니고 또 글을 써서 이렇게 많은 작품을 남기고 이런 일들 이제 많이 해요. 공적인 일들, 커다란 일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데, 이렇게 이제 하다가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한다. 미국에 보면 유명하다는 그런 목사들 가운데 특별히 성적인 범죄, 여기에 빠져갖고 헤어나오지 못하다가 결국은 수렁으로 빠져서 결국 완전히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이런 사례들이 이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다윗의 경우도 바세바와의 그 사건, 그 시작이 별거 아닌 데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냥 그의 온 명성을 완전히 망치는, 그의 온 집안에 정말 커다란 불행을 가져오는 그런 사건으로 이게 크게 이제 비약이 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 가서 보니까,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마음. 마음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오른쪽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의 왼쪽에 있다. 여러분, 여기 마음은 영어로 heart예요. heart. 저는 뭐, 외과 의사도 아니고, 뭐, 해부학 이런 걸 몰라서, heart는 원래 심장이에요. 심장. 모르겠어요. 심장이 왼쪽에 있나요? 오른쪽에 있나? 사람마다 한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물리적인 심장으로 지금 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자의 심장은 그의, 지혜로운 자는 심장이 오른쪽에 있고, 어리석은 자는 심장이 왼쪽에, 이거 그렇게 해석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하트는 물리적인 그런 심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말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솔로몬이 열심을 다해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산물들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가 살면은 산물을 남기잖아요. 이게 다 마음에서 나온다. 솔로몬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마음, 근데 솔로몬이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 정말 성경에만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 전도서 10장 2절에 해요.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그의 오른쪽에 있는데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의 왼쪽에 있다. 왼쪽 오른쪽, 정말 이게 성경에만 나오는 그런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대해서 제가 조금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좋은 시민 또 좋은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이 옳게 보시는 것, 옳게 보시는 가치 이런 것과 하나님이 옳지 않게 보시는 것, 옳지 않게 보시는 가치, 철학, 문화 이런 걸 구분해야 돼요.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어에도 그렇고 한국말에도 그렇고 사람이 늘 사용하는 언어 이 안에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단어를 이제 주세요. 우리 한번 가서 오른쪽 왼쪽을 한번 우리나라 말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어디서 나와요? 오른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옳다. 옳다는 형용사, 그쪽에 속한 게 오른쪽이고, 그래서 우리가 뭐래가 바른 손이라 그러고, 그렇죠? 바른 쪽이라 그러고, 그게 right이에요. 옳다는 거예요. 우리 말도. 왼쪽은 외다라고 하는 그런 형용사에서 나옵니다. 외다. 외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사전 가서 찾아보시면 물건이 좌우가 뒤바뀌어 놓여서 쓰기에 불편한 게 외다라고 하는 그런 형용사로 표현이 돼요. 마음이 꼬여 있는 게 외다라고 하는 그런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꼬여 있고 질서정연하지 못한 쪽에 있는 게 그게 왼쪽이고, 그렇죠? 그리고 바르고 올바른 쪽에 있는 게 그게 오른쪽이에요. 우리 말 자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는 외지다, 외딴섬, 외톨이, 외눈박이. 여러분 외자가 들어간 걸 가서 보시면은 항상 좀 삐뚤어진 거, 옆으로 처진 거, 그다음에 앞뒤가 뒤바뀐 거 이런 거 표현할 때 우리 말도 외다라고 하는 그런 형용사가 좋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자, 영어도 똑같아요. 영어에 right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영한 사전 가서 살펴보시면, right 가서 살펴보면, good, 좋다, proper, 적합하다, fitting, 적당하다, 어울리다, straight, 곧바르다, 곧다. 이게 right이에요. 영어 단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right. left를 가서 이 etymology, 이 어원 사전에 가서 보면 약하다는 뜻이에요. 약해요. foolish, 어리석다. 그 다음에 lameness, 다리를 절다. 그 다음에 paralysis에서 마비 상태가 되다. 이게 영어 어원 사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left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의 뜻입니다. left.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 의의 의거에서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할 때 righteousness를 얻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righteousness. righteousness. 그래서 righteousness의 그 뒤에 chosness는 wise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right wise를 얻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 옳은 길, 그 다음에 옳다함을 이렇게 칭함을 받는 거, 이런 거를 righteousness를 얻는다. 왜 우리가 righteousness를 얻어야 되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왼쪽으로, left person으로 태어나요. 왼쪽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토록 저주받고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나요.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 상태를 righteousness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righteousness도 right에서 나오는 거예요. right. 그래서 한자도 의의를 표현할 때 양 밑에 내가, 양 그 다음에 나 아자가 있잖아요. 양 밑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밑에 내가 들어갈 때 그때 사람이 의롭게 된다. 옳다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전도서 가서 보니까 왜 그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왜 왼쪽에 있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왼쪽 오른쪽을 여러분이 성경 찾기 그런 앱을 통해서 이제 가서 보시면은 오른쪽, 오른손, 영어로는 right hand라고 써요. 오른쪽이든 오른손이든 영어는 다 right hand예요. right hand. right hand가 몇 번 나오냐? 205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왼쪽, 이거는 left hand. 아니, 그래서 왼손도 left hand고, 왼쪽도 left hand예요. 몇 번 나오냐? 79번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게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거를 right이라고 얘기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걸 지금 left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성경에 가서 이 right hand 그 다음에 left hand 이 용례를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일단은 방향을 나타내요. 아무 뜻이 없는 거예요. 중립적으로 저건 왼쪽에 있어, 이거는 오른쪽에 있어, 이렇게 방향을 이야기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오른손 왼손을 나타내는 건 중립적인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권능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표현할 때는 반드시 오른쪽에 있는 건 승리, 권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이런 것들을 오른쪽으로 표현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저주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왼쪽에 있게 성경이 그렇게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화롭게 된다. 홍해에서 이집트 이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물리치잖아요. 그 물리친 결과 하나님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 원수를 산산조각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한다, 그 다음에 권위를 갖는다, 그 다음에 권능을 이렇게 휘두른다, 이런 거 할 때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하는 겁니다. 오른손.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41장 10절 가서 보면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준다. 의의 오른손, 올바른 것. 이게 여러분 우리말로는 의의 오른손인데 영어로는 의, righteousness, 오른손, right hand. 옳은이 지금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영어에서는 우리말로는 이게 표현이 안 되니까 내 옳음의 오른손을 이래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그 표현이 안 되니까 내 의의 오른손, 그러니까 두 개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영어로 가서 보시면 내 의, righteousness, 오른손, right hand, 이 오른, right이 다 계속해서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 심판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25장 33절, 34절, 41절 가서 보시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래서 이제 양과 염소들을 분리해갖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과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파멸을 당할 자들을 나누는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 가서 보면 주님께서 양들은 자기의 오른쪽에 두되 염소들은 왼쪽에 둔다. 오른쪽에 두어요. 의로운 자들은. 불의한 자들은 왼쪽에 두죠. 그 다음에 왕이 25장 34절에 자기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왼쪽에 있는 자들, 25장 42절 가서 보면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말 그대로 영원 무궁토록, 영영토록 불타는 지옥 불 속에 들어가라고 하는 이런 저주의 말씀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건 왼손잡이가 나쁘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왼손잡이가 나쁘다, 뭐 왼쪽이 다 나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때 사람은 태어나면서도 왼쪽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 부패했어요. 죄 가운데 있어요. 수태가 될 때부터 죄인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오른쪽의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righteousness, 의의를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지금 솔로몬이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지혜로운 사람은 그의 마음이 오른쪽에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왼쪽에 가 있다. 지금 그렇게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 이외에 이 세상에 어떤 책에도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내용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여기 전도서 10장 2절에 나오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오른쪽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의 왼쪽에 있다. 여기에 오른쪽 왼쪽은 하나님 보실 때 오른쪽의 가치, 하나님 보실 때의 왼쪽의 가치, 어디에 치중을 하고 사느냐. 계속 죄 가운데 빠져갖고 헤어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마음이 왼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걸 깨닫고 그분만이 나의 righteousness, 의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그분만을 의지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국내의 오른쪽 왼쪽이나 우리말 아니면 영어의 오른쪽 왼쪽이나 사람이 누구나 봐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것이 옳고 하나님이 어떤 것이 그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옳은 것들을 택해야 돼요. 동성애, 낙태,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렇죠, 성전환수술, 그렇죠, 이런 건 뭐예요? 하나님의 왼쪽에 같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하나님이 미워하신 것만큼 구원 받았으면 그것들을 미워해야 된다. 그 사람들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가치를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은 사람이 좌익이 된다, 공산주의자 된다, 이건 뭐예요? 스키조프레니아가 되는 거예요. 스키조프레니아, 한 인격체, 한 사람 안에 두 개의 인격체가 거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다. 마지막 때의 현상이 뭐냐? 바로 이 일이 곳곳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미국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든 한국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낙태, 동성애,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거 지지하는 정당 후보를 지지하고 뽑아주고 대통령을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서고, 교회의 목사, 그래서 장로, 신학교 교수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그게 바로 스키조프레니아 현상이 영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다. 예, 그래서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되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는 거다.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이런 성경 말씀이 이렇게 오묘하게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해 주는데 어떤 사람이 또 그러죠. 정말 어리석게 왼쪽으로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다고.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의 이런 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지 말라는 얘기지 좌익이 되지도 말고 우익이 되지도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으면 성경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하냐는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가치 이거를 추구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나라와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회 그 다음에 이 국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이들 교육 똑바로 시켜야 돼요. 예, 아이들이 다 지금 전교적 교육받고 그래서 다 왼쪽 가치를 당연한 거를 지금 받아들이며 지금 살고 있는데 이거 뒤집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이거 이 나라 같은 그런 나라에서 살게 될 날이 며칠 안 남았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지난 5년 동안 이런 자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가.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아이들 정신교육 제대로 시켜서 좌익에 빠지지 않도록 투표할 때 제대로 투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드는 거 이게 크리스천의 가장 큰 의무 중에 하나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3절 가서 보니까 참으로 또한 어리석은 자는 길을 걸을 때 스스로 지혜가 부족하여 자기가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음은 한 사람의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게 다 밖으로 이렇게 새어나와서 다른 사람들이 딱 보면 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이런 게 알려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어리석은 자는 행동으로 자신이 지혜를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보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10장 1절에서 3절까지 어리석은 게 어떤 일을 하는 건가 이걸 이제 보여주고 나서 이제 4절부터 20절에는 어리석은 것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 네 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4절에서 7절은 어리석은 치리자가 있다는 거 이런 자를 피해야 된다고 솔로몬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치리자의 영이 너를 대적하여 일어나거든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굴복하는 것이 큰 실수들로 인한 진노를 가라앉히느니라. 여기 그냥 봐서는 여기 치리자가 좋은 치리자인지 나쁜 치리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연결되는 거 가서 보면 내가 해 아래서 본 한 가지 악이 있는데 그것은 치리자에게서 나오는 실수와 같은 것으로서 어리석은 짓을 크게 존경받는 일로 만들며 부자들을 낮은 자리에 앉게 하는 것이니라. 종들이 말 위에 타고 통치자들이 종들처럼 땅 위를 걸어다닌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여기는 앞뒤 문맥상 악한 치리자에 대한 이런 경고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든 아니면 교회와 같은 이런 단체든 지도하에 나가는 치리자가 지혜롭지 않으면 그런 국가든 단체든 망할 수밖에 없어요. 솔로몬이 왕위를 이제 이어받고 하나님이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해라 그렇게 얘기할 때 솔로몬이 이 나라의 백성이 이렇게 하늘의 별들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데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제 지혜를 구하는 것을 열왕기상 3장에 가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치리자가 돼서 옳은 것을 행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분별하는 게 더 중요하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단체를 이끌든지 아니면 국가를 이끌든지 거기 어떤 치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치리자가 옳은 거 이렇게 해서 집행하는 거 이거는 뭐 치리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옳은 거 하고 그다음에 그런 거하고 이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 거기에 뭐가 필요해?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4절에는 앞뒤 문맥상 악한 왕이 조급하게 이제 분노하는 이런 케이스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악한 왕이 이렇게 조급하게 분노할 때 그때 신하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그 내용이 그 안에 있어요. 분노, 신하들도 분노해갖고 그렇게 해서 즉각 대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혜롭게 처신해야 된다. 여러분, 분노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인간도 분노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분노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건 바보예요.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악한 것, 좋지 않은 걸 보고 분노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많은 경우에 본인이 미워하거나 본인이 싫어하는 거, 이런 거 할 때 분노를 내고 이거는 의로운 분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남이 분노할 때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내로남불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이 되는 이러한 그 분노를 일으키게 될 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를 하나도 안 한다, 그거 좋은 사람 아닙니다. 뭔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근데 매일같이 분노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특히 신하가 돼서도 이 치리자가 대통령이든 누구든 아니면 회사에 있는 상사든 이 사람이 화를 조급하게 화를 내게 될 때 어떻게 이거를 지혜롭게 다스려야 되느냐, 이런 걸 이제 4절에 이야기하고 있고, 5절에서 7절은 치리자가 너무 나약하거나 아니면 사리분별이 없는 이런 경우에 이거 역시 백성이나 아니면 그 단체에 속한 회원들이 짊어져야 될 엄청난 이런 고통이라고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대표적인 사례가 고종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시조선의 마지막 왕이라고 하는 이 고종, 민비 이런 사람을 치리자로 이제 만나게 되면 그냥 국가는 몰락할 수밖에 없어요. 몰락할 수밖에 없다. 6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치리자를 만나면 사회에 어떤 일이 생기냐. 어리석은 짓을 크게 존경받는 일로 만들며, 뭐 예를 들어 동성애라든지 성전환수술 했다든지, 뭐 그냥 들어서 그냥 올려주는 거야, 이렇게.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동성애 성전환하고 평생토록 씻을 수 없는 그런 그 육체적인 그 악을 행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죠? 근데 사회에 치리자, 예를 들어 뭐 스티브 잡스라든지 치리자는 아니지만 사람들의 눈에 대통령보다 더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애플에, 이런 뭐 스티브 잡스라든지 그 뒤를 이은 이러한 그 사람들, 동성애를 띄우잖아, 그냥. 제일 좋은 걸로. 그렇죠? 이런 걸 만들면은 국가가 망하고 사회가 망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치리자에게서 나온 실수와 같은 것으로 어리석은 짓을 존경받는 일로 만들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부자들을 낮은 자리에 앉게 하는 것. 이게 문재인이가 지난 5년 동안 한 거잖아요. 이 돈 있고 좀 뭔가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 전 밑으로 해서,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압수수색을 제가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수십 번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아니,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기업을 운영해요? 기업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대만의 TSMC인가 하는 반도체 회사에 쫙 밀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자 나름대로 그가 공헌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자가 받아야 될 이와 같은 응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으면은 엄청난 규모의 상속세를 내야 되잖아요. 평상시에 세금 다 내고 있다가 죽을 때 세금 다 내고 내면 상속세 낼 돈이 없을 정도로 상속세를 떼어가니 기업이 되겠어요? 기업이. 지금 이게 뭐예요? 부자를 낮은 자리에 깔아뭉개는 거거든요. 이게 좌익적 사고예요. 아까 나온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생각을 하면 그 국가의 부흥과 발전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3000년 전에 솔로몬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영감을 받고, 우리가 정말 이런 거 잘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7절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종들이 마루에 타고 통치자들이 종들처럼 땅 위를 걸어다닌 것을 내가 봤다.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해요? 하극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극상은 낮은 위치에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부당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윗자리로 올라가서 위에 있는 사람을 깔고 뭉개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하극상이라고 얘기해요. 쿠데타도 어느 면에서 하극상이에요. 그런데 그 쿠데타가 하극상이냐 아니냐는 나중에 역사가 진실을 알려줍니다. 박정희와 같이 그런 쿠데타를 일으킨 건 하극상이 아니에요. 국민을 살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쿠데타 마찬가지로 국민을 살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게 역사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어떤 것이 옳고 그런가. 근데 겨우 동장 정도 할 수 있는 뭐 노 뭐라든지 문 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게 선동을 받아갖고 이게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하극상인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 국가가. 다 좌익적 사고를 갖고 그런 사고에 누가 불을 질러가지고 그래갖고 군중을 선동을 해서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는데 그렇게 만들어 놔서 세계 10위에서 지금 말 그대로 쥐를 잡아먹는 그런 국가로 전락한 데가 어디예요? 베네수엘라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부자들이 다 떠나잖아요. 부자들이 다 떠납니다. 그 나라에 살 수가 없어서. 그럼 어떻게 공장이 운영이 되고. 여러분 우리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많이 봤어요. 집 많이 가지면 그럼 아주 완전히 그냥 죄인 취급 해갖고 그래서 결국 일어난 게 뭐예요? 다 전세 올리고 그 월세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맛봤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그 뭐냐 하면 내 힘으로 인간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드는 거 이거는 불가능하다. 인간의 힘으로 이 인간의 세상에 유토피아를 가져오겠다는 거거든요. 모두가 다 잘 사는, 모두가 다 균등하게 잘 사는 유토피아를 가져온다는 것은 인류 역사 6천년 동안 그거는 실현이 불가능한 거다. 유일하게 실현이 된 국가가 저 북한이에요. 북한. 그렇잖아요. 유토피아가 되나요? 안 되거든요.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의 그 푼수로 안다 그러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수주의 아니면 이런 우익의 가치를 지닌 사람들은 말 그대로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가치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게 있다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짓거나 인간 위에 계신 어떤 통치자 아니면 설계자가 있어서 그래서 그 섭리하에서 인간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 이거를 인정할 줄 알아야 그래야 보수주의자가 될 수 있고 그래야 그 안에서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일도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거지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런 시스템은 불가능한 거예요. 공산주의 시스템에서 구원받는 거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금 솔로몬이 3000년 전에 이미 사람들의 그 인간 사회를 다 살펴보고 이렇게 부자를 천대하고 그렇죠? 하극상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인류 사회를 좀먹는 말 그대로 악한 일이라고 지금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좀 이런 전도서를 통해서 잘 이해를 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여기 가서 보면 치리자의 신하들이 경쟁력이 없으면 국가는 망하는 거예요. 제가 뭐 더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냥 문재인 정권 5년을 봐라. 거기 가서 쓴 사람들 봐. 누구누구 썼냐. 뭐 가방이 다 달았다 그러고 구두가 다 달아서 헤어졌다 그러고 이런 거 쇼한 사람들 다 데려다가 썼잖아요. 그 결과가 뭐예요? 소득주도 성장하다가 다 망했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한 20년 된 가방이 있었는데 갖다 버렸어요 이번에. 그거 또 하면은 좌익이 될까봐 박원순이도 그러고 다 그러잖아요. 이게 다 좌익적 사고에 무능력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쓰면 망하는 겁니다. 그럼 국가는 능력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써야 국가도 발전하고 단체도 발전하고 그 다음에 교회도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쓰는 게 그게 국가 치리자가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회사의 사장, 오너가 해야 될 그런 일이고 교회 목사가 해야 될 그런 일이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자꾸 쓰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다. 자, 8절에서 11절은 어리석게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그림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 이걸 보면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솔로몬이 할까? 예. 근데 이거 10장 전체가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한 대비를 지금 보여준다. 이걸 보면서 8장, 8절, 9절, 10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11절까지,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8절, 구덩이를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누구든지 울타리를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누구든지 돌들을 옮긴 자는 그것들로 인해 해를 당할 것이요. 나무를 쪼갠 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한다. 여러분,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읽으면 구덩이만 파면 다 빠지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울타리를 헐면 다 뱀에게 물리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돌들을 옮긴 자, 이건 돌을 떠서 이렇게 옛날엔 여러 가지 일을 했거든요. 예, 돌을 옮긴다 그래서 예, 그 돌 때문에 다 해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 나무를 쪼갠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위험을 당하지도 않거든요. 예,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예, 일을 하는데 지혜롭지 않게 일을 하면 그러면 어리석은 일을 하다가 결국은 몸이 상하고 사업을 망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저 10절도 예, 쇠가 무뎌졌는데도 사람이 나를 갈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더 많은 힘을 들여야 하지만 지혜는 지도하는 일에 예, 유익하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 여러분 칼이 아니 여기 있는 것처럼 쇠가 무뎌졌으면 빨리 갈아갖고 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 싫다 그래갖고 안 갈면은 힘만 들지 일이 되질 않잖아요. 이게 바로 어리석음이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8절, 9절, 10절 이런데 나와 있는 거 일을 하되 어리석은 그런 이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면 그럼 반드시 해를 당하고 위험을 당한다.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 뱀은 마술이 없으면 틀림없이 물리니 서투른 말쟁이도 이보다 낫지 않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옛날부터 이제 여러분 아시잖아요. 코브라 뱀 뭐 이렇게 있고 그러면 터반슨 이런 인도 사람 이런 사람이 피리를 이렇게 불면은 그럼 뱀이 막 일어나고 하는 거 이런 거 이제 본 적이 있잖아요. 아, 살펴보니까 뱀은 귀가 없다 그래요. 귀. 그러니까 사실은 음악 때문에 뱀이 뭐 춤을 추고 뭐 이러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는 이 머리뼈, 뱀의 머리뼈 이런 구조 이 안에 음파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손짓발짓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런 걸 파악을 해갖고 뱀이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 그러면 이렇게 일어서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어느 면에서 예술이죠. 근데 이게 까딱 잘못하면 어떻게 물리면 죽는 거잖아요. 뭐 물리면 죽는 거잖아요. 코브라한테 물리는데 뭐 무슨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일을 하다가 어리석게 굴면 그러면 몸도 망치고 사업도 망칠 수 있다. 지금 솔로몬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도 없이 아주 강력한 자기 확신만 가지고 일에 뛰어들면 그러면 망하기 십상이다. 예,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젊을 때는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영어 단어 많이 외워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내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내가 60 넘게 살았는데 예, 학생 때 공부 안 하고 영어 단어 안 외웠는데 나중에 뭐가 잘 된다. 이거는 극히 비정상적인 일이고 그런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영어 단어를 많이 외워야 돼요. 이 젊을 때 어릴 때 많이 외우고 남보다 열심히 공부해야 그래야 나중에 일이 잘 돼요. 그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다고. 나는 그 예외로 공부 안 하고 영어 단어 안 외워도 잘 될 거다.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기 뱀에 물리는 거야. 뱀 갖고 놀다가 코브라한테 물리는 사람이다. 나는 안 그렇다. 네, 그렇지 않아요. 확률적으로 영어 단어 열심히 외우고 공부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이 잘 될 확률이 거의 99%다. 이거 좀 기억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리석은 그 이야기꾼들에 대한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12절에서 이제 15절. 이 뒷부분은 딱 말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뭘 이야기하려고 그러냐. 우리 인생이 처음에는 아, 이게 죽는 것 때문에 허무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솔로몬이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아, 그래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다. 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허무한 인생의 그 날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라. 솔로몬이 이제 그렇게 톤을 이렇게 바꾸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지혜롭게 사는 게 필요하다. 어리석음을 피하는 게 필요하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말에 대한 거다. 말. 그래서 지금 여기 12절부터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쭉 나오는 거 가서 보면 15절까지 특별히 가서 보면 말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와요. 자, 12절에는 파괴하는 말을 하는 사람. 지혜로운 자의 입은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그를 삼킨다. 자, 말을 하는 사람을 삼킨다는 거예요. 남을 삼키려고 악한 말, 중상모략, 막 그냥 분노하는 말 막 이런 거 하는데 결국은 누가 삼킴을 당하냐? 본인이 삼킴을 당한다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악한 말들, 남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말들, 상처를 주는 그런 말들은 잠언 25장 18절 가서 보면 망치와 같다, 활과 같다, 예리한 화살과 같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가서 보면 뜨거운 불과 같다. 그것도 지옥불과 같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3장 7절 8절 가서 보면 사람이 도무지 길들일 수 없는 해로운 짐승과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런 말로 남을 이렇게 상처를 입히고 해를 끼치려 하면 그게 자기에게 다시 돌아온다. 솔로몬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잠언 13장 3절도 우리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은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어리석음이요 그의 대화의 끝은 해를 끼치는 미친 거다. 여러분, 미쳤다는 게 뭐예요? 미친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해요? 비이성적인 얘기, 비논리적인 얘기, 말 그대로 횡설수설하는 거잖아요. 지금 솔로몬이 이런 사람이 하는 말들이 그런 미친 사람이 하는 말들하고 똑같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신병자의 말처럼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전도서 5장 3절에 있는 것처럼. 근데 디도서 1장 10절 가서 보면 교회 안에도 이렇게 헛된 말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교회 안에도. 그래서 디도에게 목사로서 그런 사람들 잘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 디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속담에 이런 것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후추나 뭐 이런 거 하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가는. 이렇게 가는데 많이 집어넣는데 후추는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은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그 안에 이득이 될 만한 그런 말은 하나도 없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 어리석은 자는 또한 말이 많다. 조절이 안 된다는 겁니다. 조절이. 사람은 무슨 일이 있을지 말할 수 없나니 그의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말할 수 있느냐. 그렇죠? 조절이 안 되는 말. 아무것도 유익이 되지 않는 줄 이런 건 모른 채 계속 늘어놓으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14절 후반부 가서 보면 그의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말할 수 있느냐. 심지어 미래를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다 가서 앞날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유머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 어리석은 자들의 수고는 그들 모두 말을 엄청나게 하는 걸 수고로 표현했는데 듣는 사람 모두를 지치게 하는데 어떤 일이 발생해?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모른다는 거. 자기 집 어떻게 가는지도, 그는 어떻게 도시에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면서 남들에게 얘기할 때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횡설수설하는 이런 사람들을 피해야 된다.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어리석은 관료들, 치리자들에 대해서 솔로몬 자신이 왕이었고 자기 밑에 여러 명의 이제 치리자를 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치리하는가를 유심히 본 겁니다. 그래서 16절에서 그 20절은 경험이 없거나 성숙하지 못하거나 규율이 부족한 이런 사람이 치리자가 되거나 치리자의 신하가 돼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그러면 나라가 큰 고통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오 땅이여, 내 왕이 아이이며 내 통치자들이 아침에 먹으면 내게 화가 있도다. 오 땅이여, 내 왕이 고귀한 자들의 아들이며 내 통치자들이 술 취하려 함이 아니라 힘을 얻으려고 정해진 때에 먹으면 내게 복이 있도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어리석은 왕이나 아니면 어리석은 치리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술과 음식에 탐닉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해야 할 일, 백성의 이 고충을 살펴보고 고통을 나눠줘야 되겠다 그러고 해결해줘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술, 음식 이런 데 탐닉하는 이런 사람이 통치자가 되면 국가가 망한다는 거죠. 왕이 어떠하냐에 따라 그가 쓰는 사람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왕이 어리석으면 그가 쓰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을 쓰게 될 거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어리석은데 지혜로운 사람을 쓰겠어요? 본인 자신이 어리석은데. 왕이 고귀하면 그가 사용한 사람들도 고귀하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사적인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공적인 영역이 있어요. 사적인 영역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공적인 유익을 많이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리자가 되고 통치자가 되고 하면 사적인 영역이 있죠. 이걸 잘 통제하고 통치할 줄 알아야, 그래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뭘 갖고 얘기한 거예요? 식사 패턴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아침부터 술 먹고 아침부터, 여러분 그러면 나라가 되겠어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거 하나만 봐도 이미 그 나라는 망하겠구나 하는 걸 누구나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왕이 아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이사야서 3장 4절에서 5절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이 어리석은 백성에게 어리석은 치리자를 준다는 내용이 안에 들어있어요. 내가 아이들을 주어 그들의 통치자들이 되게 하고 아기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리니, 지혜와 분별력이 없는 그런 자들이 나타나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허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저 북쪽에 있는 김정은이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사례가 5년 전 우리가 봤던 문재인이잖아요. 이거는 통치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통치할 능력이. 이런 사람들이 왕이 돼서 통치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왜 그래요? 백성이 그 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재판관기, 사사기 자세히 살펴보고 열왕기 상하를 가서 자세히 살펴보세요. 국민들이 원하는 왕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한 나라의 치리자는 국민들 수준에 딱 맞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국민들 수준에 딱 맞는 사람. 이번 같은 경우는 정말 하나님의 극진하게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이 있어서 겨우 천신만고 끝에 지금 목숨 부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나는 이런 지금 시점에 우리가 이제 나와 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치리자,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 무능력한 치리자, 하나님의 심판이다. 기억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김정은이 핵무기 갖고 공격한다는데 무장해제하잖아요. 그 이번 대통령이 뭐라 그래요? 핵무장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 얼마나 훌륭하고 똑똑한 거예요. 이래야 살지. 그렇지 않고 못 살아요. 지금 이 핵무기 머리에 지구는. 저렇게 나가니까 미국이 당황스러워하잖아요. 저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왜 호주에는 핵 잠수함을 주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주냐 이렇게 나오니까 어렵잖아요. 근데 그게 있어야 우리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지켜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걸 지켜주는 사람이. 악한 자들 다 지금 일망타진하고 있잖아요. 검찰이 돼갖고 아주 실력을 이번에 아주 크게 발휘하는 것 같아요. 아주 이번에 완전히 종북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 완전히 제거해서 다시는 그런 자들이 권력을 찬탈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국가나 교회나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치리하는 사람을 엘더라고 그래서 영어로 엘더. 엘더 여러분 가서 찾아보세요. 어떻게 되든 나이가 많은 사람, 성숙한 사람, 연륜이 많은 사람, 이게 엘더예요. 그 우리나라 말로는 장로라고 이제 표현했잖아요. 나이가 들고 경륜이 있는 사람.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3장 6절에는 교회 감독, 교회 장로는 초신자는 안 된다 그랬어요. 미성숙하거든요. 그렇죠?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초신자는 왜 안 되냐? 교만. 교만에 빠지기 쉽다는 거. 알지도 못하는데 아는 척하고 교회를 치리한다고 하고 이렇게 나서면은 그러면 미성숙 때문에 본인도 멸망으로 가고 교인들도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마귀의 정죄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나이는 육체적인 나이가 아닙니다. 나이가 서른 살이라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교회의 치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이 있으면 30세, 40세면 어때요? 어떤 나라는 마흔 살에도 수상을 하고 마흔 몇 살이면 대통령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거는 육체적인 나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 영적인 이퀄리티, 질이 교회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수준에 올라와 있어야 그래야 엘더로, 패스터로, 그 다음에 비숍, 감독으로 교회를 치리할 수 있고 또 집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왜 우리나라에는 50대쯤에 대통령이 안 나올까? 충분히 하고도 남잖아요. 다 사장도 하고 회장도 하고 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 또 우리 같으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이런 사람이 국가의 지도자가 되고 또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아요. 18절 이제 이런 데 가서 보면 경쟁력이 없는 이런 자들, 18절에 심한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건물이 썩으며 손이 게으름으로 집이 뚫려 새느니라. 여러분 좌익들 한 번이라도 자기 땀 흘려갖고 돈 벌어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거의.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 평등하게 나누자고 게으름만 피우면서 프로페셔널 커뮤니스트 공산주의자들이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저와 여러분 나가서 죽도록 일하는 동안에 좌익 어젠다를 가지고 그리고 게으름 피우면 그것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만들려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집이 뚫려 새는 일이 발생한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 사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경쟁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국가의 치리자, 회사의 치리자, 교회의 치리자가 이제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19절은 왜 갑자기 이게 나오는지, 많은 주석가들이 좀 의아해 하는 그런 구절이에요. 잔치는 웃음을 위해 베풀며 포도즙은 즐겁게 하되 돈은 모든 것들에 대응을 한다. 왜 사실 여기 이 말씀이 나오는지 모르는데, 많은 주석가들이 이것도 앞에 있는 치리자 아니면 치리자 신하들에 대한 그런 내용이 아니냐. 어리석은 치리자들. 이런 치리자들은 세상적으로 그냥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이게 행복한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냐.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말씀이다. 그러니까 게으른 자들의 모토는 뭐냐.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기회가 주어질 때 돈을 뜯어내라는 거죠. 돈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늘인가도 또 신문에 났잖아요. 권순일이라고 하는 대법관이 50억 원 클럽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불었잖아요. 권순일이가 재판을 다 뒤집어 갖고. 그래서 이재명, 뭐 두 번 나오지도 못할 그런 사람을 두 번이나 다 뒤집어 갖고 대법원 판결을 그 50억을 받고. 이런 사람이 이런 거요. 지금 나와 있는 게. 이게 처벌 안 받고 그냥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일 했어요? 선거관리위원장 했잖아요. 4.15 총선할 때. 그래서 나타난 게 부정선거 이 의혹이 보통 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거의 웬만한 사람이 다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례들이 지금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권순일이가 이 대법원이 대법관이 돼갖고 이 50억 클럭에서 돈 받아 먹으면서 선거까지 이렇게 망치는 그런 일이 있다. 이게 뭐 다 알려져 있는 이런 비밀 아닙니까? 지금 이런 거 얘기하는 게 마음껏 먹고 기회가 있을 때 마음껏 돈 취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그럼 국가가 망한다. 사회도 망하고 단체도 망하고 자기들의 의무에는 관심이 없고 재물을 탐닉하고 먹고 마시는 거에만 탐닉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치리자고 그 치리자 밑에서 일하는 신하들이고 이렇게 되면 국가가 망한다. 자, 20절은 왕을 저주하지 말되 내 생각 속에서도 말며 내 침실에서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지금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왕, 부자, 이거 가진 사람이잖아요. 이유도 없이 그냥 무조건 부자는 나쁘다, 통치자는 나쁘다, 권력을 가지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개 가진 것이 그 일을 말하리라. 자, 이 20장에, 아니 10장에 맨 마지막 부분이 다 말에 대한 거, 혀를 올바로 사용하는 거, 이런 걸로 이제 되어 있는 것에 우리가 한번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것과 어리석은 것 이 두 개를 구분해서 살아야 된다 하면서 마지막에 말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는 거, 이것이 의미심장한 것으로 우리에게 이제 들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처음에 1장, 2장에서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어요. 결론을 내린 그 결론은 뭐냐?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 허무하다, 이런 결론을 이제 내렸는데 마지막으로 여기 9장, 10장에 가서는 그 결론을 조금 바꿉니다. 조금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것 같다. 죽음은 불가피한 거예요. 인생의 앞날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살 가치가 있다.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다. 솔로몬이 그렇게 9장에 이야기하고 이런 인생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 어리석은 거. 그 어리석은 것의 대표적인 게 뭐냐? 좌익적인 거예요. 좌익. 하나님 보시기에 왼쪽의 가치를 자꾸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면 구원받지 못할 확률이 무지 큰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지옥으로 떨어져서 하나님의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영원 무궁토로. 그래서 좌익적 가치, 인간의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이거.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이거. 이게 가장 위험한 거다. 부자들 무조건 그냥 나쁘다 그러고 깔깔 뭉개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그런 환경과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그런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래서 부자나 가진 자를 멸시하고 그리고 하극상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면 국가든 사회든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임무, 작은 것이라도 거기에 이제 충실하게 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거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 향유를 담아놓은 그 안에 들어있는 썩은 파리들 같이 이런 작은 어리석음이 우리가 쌓아놓은 그와 같은 명성을 완전히 망칠 수도 있다는 거,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 특별히 언행에서 말하는 것에서 지혜로운 것과 어리석은 것 이걸 잘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지혜의 대왕 솔로몬이 우리에게 알려준 전도서 10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